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자,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16장 내용은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그 이후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날 식으로 이야기하면 일요일이죠. 주일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갔다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부활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그 이전에 부활하셨는지 어쨌는지 알 수 없죠.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고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이때쯤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비어있는 무덤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튼 이 16장에 보면 부활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만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지금 본문도 그렇고요. 내일 그 이후에 보게 될 부활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면 부활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 그 부활의 본질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만 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부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받는 은혜는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다. 이게 주님과 연합이죠. 그래서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동시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때에 십자가와만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과도 연합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은혜를 누려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은혜를 또 이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이전에도 부활을 했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도 부활했던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또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살아나게끔 하신 그런 기적을 행하시기도 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나사로 같은 경우죠. 죽어서 이제 시체가 썩는 데가 난다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이런 종류의 부활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부활은 아닌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나사로의 부활이나 다른 구약에 있던 사람들의 부활과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 예수님께서는 분명 육체를 갖고 부활하셨지만 다시는 죽지 않는, 다시는 썩지 않는, 다시는 고통과 질고를 당하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는 몸으로 부활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영생을 얻는 부활로서는 주님께서 첫 번째 열매가 되신다.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만약 그냥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이러면 나사로보다 뒷순위로 밀리겠죠.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얻게 될 부활, 주님이 하신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육체를 갖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고백하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주님의 십자가에서 육체만 죽임을 당한 것이지 주님의 영혼까지 죽임을 당한 건 아닙니다. 영혼은 살아계셨죠. 그래서 영혼이 부활한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죽었던 육체가 부활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가 부활하되 죽기 이전의 육체, 우리가 지금 갖고 살아가는 이런 육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육체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는 죽기 이전의 그런 육체가 아닌 새로운 육체로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건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 봐야 알수 있는 것이지 정확하게 지금의 언어나 지금의 지식으로는 표현하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부활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은 어떠하냐?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반응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가? 본문에 보시면 1절, 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런 여자들이 등장을 하죠.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합니다. 시체에 향품을 바른다는 건 사실 향품을 발라도 시체가 썩습니다. 그렇지만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좀덜 썩게, 천천히 썩게. 여하튼 시체라도 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시체를 섬기기 위해 무언가를 준비를 한 거죠. 향품을 가지고 가서 뭔가를 준비를 한 거예요. 2절에 보면 아시고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매우 일찍 해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갔다. 아마 이 여자분들이 밤을 홀딱 새웠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아침 일찍부터 가서 어떻게든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면서 3절에 보면 서로 걱정을 하죠.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무덤이 큰 돌로 막혀 있으니까 여자분들이어서 이걸 우리 힘으로 다 돌려낼 수가 없는데, 이 무덤 문을 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가서 할까? 일단 가보자 하고서는 향품을 사가지고 이제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가서 보았더니만 5절에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천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무덤에 계시지 않고 천사가 있었던 거예요. 아마 여자들이 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천사를 이 자리에 준비시키셔서 기다리게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튼 천사를 보고 놀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 본문만 놓고 보면 이 여자들이 어떤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죠. 6절에 보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천사를 통해서 부활에 대한 소식을 쭉 듣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명령을 하죠. 7절에 보면 가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여자들에게 명령하기를, 제자들을 찾아가라.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다. 너희가 거기서 뵙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전해라. 이렇게 해야 될 일도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반응이고 사건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시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덤으로 찾아온 여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은 아주 적은 소수의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몇몇 소수의 낮고 천한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 사건 때에서도 사회적으로 별볼 일이 없는 뭐 제자도 아니고 또 지도자도 아닌 그런 몇몇 여자들이, 일부의 극히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오는 그런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리가 이렇게 행동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주님의 시신을 어떻게든 섬겨드리고 또 자기가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이것저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때도 그랬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을 갖고 찾아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또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미 들어서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하지만 믿음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는 있었지만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게 안타깝지만 신앙생활할 때에도 이게 항상 이두 가지가 어찌 보면 같이 있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두 가지 모습이 갇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기는 하는데 믿음은 없는, 또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는 하는데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아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고 지극한 정성을 보이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런 마음, 그런 행동을 보였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부활 사건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건이다. 여기에 사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와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셔? 주님께서 무슨 죄가 있다고, 왜 십자가에 죽어야 돼, 이러면서 십자가를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당시 사회에 십자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많은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믿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설마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 이걸 믿지 않았던 것뿐이죠. 그러나 부활은 조금 다릅니다. 그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이와 같은 부활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또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지 않았고 또 부활도 믿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믿음 없는 그런 모습으로 찾아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맨 마지막에 갖게 되는 믿음이 무엇이냐? 사실은 이게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신앙생활도 순서가 있어서요. 처음에 나올 때는 아파서, 가난해서, 자녀의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하실 때 기적들을 행하시잖아요. 그런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 좋댄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댄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에 출발을 합니다. 그런 믿음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또 가져야 되는 그런 믿음인 거죠.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조금 더 깊은 헌신을 요구하세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십자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도 이 순서대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그러다 주님 뜻대로 순종해야지, 조금 나은 삶을 살아야지,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에 그 다음에 이르르고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목회자들 중에도 십자가를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곤 하죠. 저도 이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하기 전에는 설마 목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우리가 교단이 달라서 그런데요, 다른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혹은 또 주변에 있는 같은 이 교단에 있던 목사님들 중에도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받았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 이거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 믿는데 그럼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뭔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병이 있거나 가난하면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고 성실하게 살고 그래야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이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면 정치나 뭐 다른 철학이나 이런 것보단 종교의 힘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래서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나 목회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면 에휴, 어떻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 천국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천국을 못 믿으면 도대체 왜 교회를 다닐까 하는데,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진지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또 해요. 참 묘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 부활이 믿어진다 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교회 나온 첫 주부터 부활이 믿어졌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폭이 많으신 분입니다. 보통 사람 잘 안 믿어줍니다. 제가 누구라고 딱 집어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 교회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여럿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우니까 이야기를 한다고요. 저는 다 믿어지는데 부활은 정말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죽어도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게 도대체 가능합니까? 나 이렇게 믿고 싶은데도 이렇게 안 믿어져서 아주 미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다만 그걸 대놓고 이야기하면 창피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믿는데, 다 믿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믿으니까 그렇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또 그 부활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어졌다, 또 혹은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은 적어도 여기 본문에 나오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무덤을 찾아 나왔던 이 여자들이 그 당시 갖고 있던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당연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에 믿음을 주셨구나, 내가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이 당시에 예수님 따라다니며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수많은 무리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더 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섬기기 원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모습으로 무덤을 찾아 나온 여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무덤 앞에 서 있는, 또 소망을 품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주님도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부활의 신앙을 꼭 붙들고 이로 인하여 기뻐하고 이로 인하여 소망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 문을 박차고 나오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분명한 사실로 벌어진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믿는 마음과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부활할 것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날마다 위로와 또한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만 바라보고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이 교회 안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아직 갖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부활신앙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소망하는 하나된 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